성깔 있는 진보 미디어 칼라TV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김현진, 송기혁이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논픽션 책 팟캐스트 붉은 라디오예요. 붉고도 은밀한 라디오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계 대형 사고의 역사를 살펴보는 대형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사회운동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로 계시는 박상은 씨가 썼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현장,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전대안팀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여객선 사고는 20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온갖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안전을 위협받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라나플라자 붕괴사고, 후쿠치야마산 탈선사고, 엑슨발데즈 원유 유출사고, 보팔 가스 누출사고 등 세계의 대형 사고들을 추적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자 박상은 씨와 함께 세계의 대형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상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여성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아, 그럼 처음인가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그럼 그 작가님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상은이고요. 저는 사회진보연대라는 단체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에 있는 그 안전대안팀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연 이러면 얼른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사진집 단체인가? 뭐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단체인지 사회진보연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는 그 출범을 1998년에 했어요.
네.
이제 이때가 저희가 IMF 구제금융을 그 맞은 지 딱 1년 정도 됐는데.
네. 네, 그쯤 돼요. 네.
그때 이제 이 이후에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때 출범할 때 아, 이 신자유주의에 좀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할 때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노동자 운동이 네. 사회 변혁에 좀 큰 역할을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여러 사회 운동, 뭐 페미니즘이든 국제주의든 반전평화, 뭐 생태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각자의 또 운동을 잘 하면서도 노동자 운동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좀 오지랖이 넓은 단체 같네요.
예. 가끔 그 다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상은 작가님은 언제부터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하셨나요?
아, 저는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데 벌써 5년이나 활동하셨으면 투신을 일찍 하신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젊으세요.
과거만 묻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국민대책회의 안전대안팀에 속해 있으신데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시나요?
아, 네. 그 국민대책회의에 엄청 여러 단체들이
근데 어떤 국민대책회의인가요?
아, 예.
세월호 참사.
아, 네. 세월호 참사요? 네.
뭐겠어요? 엑슨 발데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도 모르는 채소.
네, 그 한 알기로는 제가 한 800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 네, 맞네요.
이게 그 운영이 하나만 하고 공통 사업만 하기에는 또 아쉬움이 있고
네.
각각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내부에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존엄 안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안전대안 팀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팀이고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이제 안전이라는 화두가 새롭게 던져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민중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원래 안전 문제를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그런 단체랑도 같이 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전 앞에 존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우리나라 있었나? 막 이런
네,
느낌도.
네.
뭐 먹는 거야? 막 이런. 네. 네. 필요한 건데. 예.
그 안전이 원래는 저희 막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되게 자기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네. 아, 네.
그러네요.
안전을 강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박근혜 정부 강조했던 안전은 좀 이렇게 공공의 안전이라기보다는
예, 예.
성폭력에서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거, 혹은 경찰력을 더 강화해서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공권력과 기업의 안전을 주로 좀 생각하는. 네.
행정을 안전하게 하겠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저희는 그런 안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우선시하는 안전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안전대한팀에서는 그 이제까지 했던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이라는 거를 세 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예, 처음 듣네요. 예.
네.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전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노후한 핵발전소를 멈춰라는 행동을 진행했고요. 그나마 이게 가장 크게 진행이 됐다고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그 화학공단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화학물질과 관련한 문제도 그 몇몇 단체들이 이미 세월호 사고 전에도 그 공동행동 같은 걸 꾸려서 그 시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내 인근에 있는 공단에서 어떤 물질이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화학물질 알 권리에 대한 행동을 했고 세 번째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동 행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하고 굉장히 빚을 지고 있다는 기분이 드네요.
예,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어요.
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대형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5개월 만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 5개월 만에 좀 비교적 빨리 좀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호 이전부터 혹시 좀 준비하던 책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다른 단체랑 비슷하게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대형 사고로 한 번에 구축이 돼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워낙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미 몇 주간은 저희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혼란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그 해결책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사례 조사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 이제 규제 완화나 민영화 문제도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대안에 대해서도 그제서야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거죠. 예를 들어 기업 살인법 같은 거 그 전에도 살짝 이름은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 저희도 엄청 열심히 조사를 하고 그 운동을 직접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좀 조사를 해서 낸 책입니다.
네, 그렇게 빠른 집필의 원동력이 된 게 아무래도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전 정말 놀랬거든요. 무슨 기획하신 것도 아니고.
책도 발간되고 좀 반응이 꾸준히 좀 좋더라고요.
내용도 충실하고.
우선은 저희가 좀 공동으로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책이 나왔지만 자료 조사는 또 저희 단체 성원들이 몇 명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저희도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한국 사회에 너무 큰 문제를 던졌는데 사회운동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저희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저 자신도 되게 괴롭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 디디기 위해서는 이런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전에 한국의 대형 사고를 많이 겪었지만 이번이 특히 저보다 후세대가 많이 희생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의 마음은 아니지만 되게 막 그 나이가 어린 후배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많이 좀 이 자료조사 힘겨루에도 좀 진척을 시킨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작가님 외에도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김현진 작가님은 좀 그때 딱 소식을 접하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냥 약간 올게 왔다라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또 웃긴 게 최근에 제1롯데월드에서 균열이 발견이 됐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국 측에서는 일부러 약간 빈티지 하려고 좀 이렇게 좀 고풍한 느낌을 내려고 했다.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처음이 아니겠구나. 거의 죽음의 행렬이 줄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도 얼마든지 그 배의 승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저것 내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나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 1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묵직하게 세월호는 지난 10년간 천천히 침몰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들 뭐 올 게 왔구나도 그렇고, 내가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회 문제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형 사고라는 게 보통 징후가 있잖아요. 그 하인님 법칙이라 해가지고, 그 이 사람이 보험회사 사람이었는데,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뭐 한 300건, 중대 사고가
그러니까 징후가 있다는,
몇십 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큰 사고가 나더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은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징후를 우리가 잡아내고 그 단계에서, 경미한 사고의 단계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참사는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사고들을 미리 읽어두면 그렇죠. 네. 막을 수 있다. 네. 네.
예. 하인리 법칙 좀 기억해둘 만한.
네.
근데 이제 천천히 침몰했다는 거는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런 징후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 게 아니라 해체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도 회리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과적을 검사하는 운항관리자를 많이 늘렸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니까 바로 국가보조금을 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운항관리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해경은 자기가 귀찮은 일은 점점 해운조합에 그냥 떨어버리고.
네. 여기서 해운조합은 그 선주들의,
그렇죠.
조합인,
선주들의
거죠?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민영화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네, 네. 예. 국가의 업무를 그쪽에, 예. 이익단체에 줘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선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그런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세월호 사고가 4월 16일 당일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또 계속 원인들을 만들어왔던 사고, 그 천천히 침몰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 딱 접하면서 이렇게 한 편의 한 문장의 식구 같기도 하고요.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이렇게 좀
아노미 상태에 빠졌죠.
가만히 있으라. 네. 네. 그 것과 함께 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밑줄을 긋고 싶은, 네, 문장이었어요. 네.
그 세월호가 이렇게 좀 침몰하게 된 원인으로 그 정부가 방금 전에 안전 규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완화를 시킨 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같은데요. 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네. 그 많이 아시는 거는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왔던 설령 제한 완화.
예, 그렇죠. 네, 20년을 30년으로 늘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이 규제 완화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박 증거를 막 많이 올렸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40년 배도 있는데 멀쩡하다, 100년 배도 있는데. 네. 네. 당연히 오래된 순서대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죠.
저기 충청도 금강 어디 가면, 네, 한 뭐 100년 가까이 된 나무 배도
정말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설령 제한 완화를 하면서 노후된 배를 많이 도입을 했고, 실제로 그 사고율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설령 제한 완화를 또 풀면 검사를 한편에서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이제 검사가 강화되면 실은 설령 제한이 없더라도 노후된 배가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도 설령도 완화했으면서 검사 기준도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엔진 개방 검사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한 7,000시간을 달리면 원래 다 개방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이 시간을 9,000시간으로 늘린다든가.
네.
이런, 그리고 뭐 정기적 특별 점검을 해야 되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안전 규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된 거죠. 이런, 네, 게 2009년에서 11년 사이에 주로 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네.
오히려 뭐랄까 인력은 늘리고 조항은 좀 더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정반대로 달려갔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 이럴 수가 있나 싶었던 게 선주나 선사의 책임은 계속 완화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박 안전법에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 친기업적이라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양벌 규정이 사업주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린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국의 상법에 선박 소유주 책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소유주는 한정되게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오래된 해양법의 전통인 거죠. 콜럼버스 시대 때부터 이제 그 배가 한번 나가면 잘 들어오면 이제 대박이 나지만 침몰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으면 이 사람이 너무 큰 피해를 진다 혼자. 게다가 선박 소유주는 선장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이미 바다 그 배가 바다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게 그때 그 항해 시대에 여러 이제 식민지를 향해서 갔던 그 선박 소유주들이 실은 되게 귀족들이나 그렇죠. 좀 국왕과 가까운 그런 이제 권력자들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피해서 유일하게 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양벌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양벌은 양쪽을 벌한다는 뜻이에요. 노동자 선장이 선장이나 선원이 과적이나 뭐 어떤 항해를 할 때 부주의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예를 들어 과적을 선장이 알아서 할 리는 없잖아요. 선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러면은 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도 노동자가 처벌을 받으면 회사 그 사장도 처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양벌 규정이고 이게 유일하게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걸 풀어준 거죠. 근데 이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정책 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이었잖아요. 저희 기업들의
우정과 의리를 소중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는 다 무조건 해체를 하라고 해서 이때 PD 수첩에서 나왔는데 그 이걸 통과시킨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전 의원이 나와서. 껌껌이 검토한 적도 없다. 그런 이런 기조하에 쭉 관련법을 다 완화시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쭉 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하는 속에서 이런 규정도 완화가 되어버린 거죠.
세월호 사건이 그 초기에는 언론에 진도 여객선 사고로 이제 불리기도 좀 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건의 주체인 어떤 그 기업의 이름을 안 쓰고 지역명을 쓰는 거잖아요. 뭐 해외 대형 사고 사례도 보니까 그런 지역명을 쓴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요. 뭐 예를 들면 태양기름 유출 사고, 실은 이제 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가 태양기름 유출 사고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그리고 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아니라 삼성 허베이 스피리트로 기름 유출 사고라고 쓰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명칭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워낙에 한국 사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가 있었어요. 뭐를 제목으로 쓸까?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걸로 쓰자. 예를 들어 제가 논문이었으면 이걸 고집했을 텐데 이렇게 됐던 거고 다른 부분도 뭐 보팔 같은 경우가 뭐 어떤 그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명을 특정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지역 뒤에 기업이 슬그머니 숨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비겁한 것 같네요. 국내 사례 3개, 해외 사례 7개를 각각 짚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법칙처럼 사고 원인이나 유형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에 건너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위령탑이 하나 서 있을 법도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굉장히 삐까뻔쩍한 어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위령탑 하나 없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양재 시민의 숲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필 그런 상관도 없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나요?
저도 서문을 읽다가 예. 이 부분 읽고 예,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보니까 여러 사고가 네. 있었는데 보통 그 자리에 그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비, 위령탑 네. 이런 걸 세우잖아요. 근데 거의 그렇게 된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인천의 아. 인현동 화재 사건도 네. 일부러 안 보이는 주차장 한켠에 위령탑이 아. 있고 네. 대구는 추모공원을 만드는데 계속 대구시랑 마찰이 있어서 10년 동안 후보지가 계속 옮겨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 얘기됐던 데가 시내 한가운데 대구역에 네. 있었던 데인데 땅값이 워낙 비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를 이런 재난 참사의 추모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거고 삼풍백화점도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그 사람들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모비 이런 거는 또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은 좀 이상한 게 그런 것도 약간 예. 혐오시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기억을 마주치고 싶지 않다. 예,
괜히 들추고 그러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이제 가장 또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받는 그 양재 시민의 숲은 실은 그 서울에 있는 여러 공원 중에서도 좀 외곽에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네. 그쪽에 그래서 세워지게 된 거죠. 항상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 유가족분들이.
네. 우리 송 작가님께서는 네. 한국의 대형 사고 이러면 주로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하고 네. 그리고 사고죠. 사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건. 뭐 한 세 개 네. 정도.
와우 아파트는 거죠? 저는 모르는.
아, 모르나요? 네.
예전 네. 70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국내 최초의 아파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 네. 예.
엄청난 사건이었죠. 아파트가 붕괴되면.
아파트가 아마 지어진 지 한 달여 만에 붕괴됐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만에요?
네.
새 아파트가.
네. 너무 부실 공사여서.
네. 이런 대형 사고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제가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그 네. 가까운 아산에서 네. 빌라가 이렇게
아, 예,
기울어진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다 그런 말이 있던데 참 한심한 일이죠.
그 문득 예. 떠올랐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 그때 좀 알게 된 건데
네.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시대에 큰 그 성전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갈릴리 성전 붕괴 사고였었는데 그때도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뭐 그걸 뭐 정치화하지 말라거나 뭐 근데 이제 당시 예수님이 뭐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요한 아니 그 교황님이 했던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게 문득 기억이 나네요.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왜 얘기해요?
인간의 고통 앞에.
그러니까 뭐 교황님 네. 뭐 네.
정치적인 중립은 없다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네. 그 야이 뭐 망할 놈들아 이러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너네보다 죄가 더해서 죽은 줄 아냐 뭐 이런
아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 네. 그
역시 내가 목사 딸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이 뭐 절에서 에이. 하느님한테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에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에이. 그걸 나무라 하셨죠. 그게 아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하여튼 삼풍백화점은 뭐 제가 지금 최근에 본 빌라의 엄청난 큰 뻥튀기적인 그런 거라고 에이. 보여지는데 저도 이제 중학생 때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뻥인 줄 알았어요. 95년 6월 29일에 붕괴가 됐는데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었는데 그때 뭐 이제 중계하면서 마치 예, 예. 올림픽의 영웅을 보듯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들 막 영웅시 되고 네. 네. 근데 도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지상 5층, 지하 4층의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붕괴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4층짜리 건물을 네. 원래는 상가를 지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뇌물을 네. 쓰고 이렇게 해서 네. 허가를 받았고 근데 그리고 이후에 5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네, 증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증축한 건물인 거죠. 근데 이제 4층 원래 4층짜리로 지었던 건물 자체가 부실 공사였던 거예요.
예, 예, 예.
아.
콘크리트도 시멘트 함량이 좀 부족한 걸 쓰고 뭐 철근도 좀 불량한 걸 쓰고 천장과 벽의 연결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계 도면이랑 다르게 지어졌대요. 왜냐면 백화점 주인인 이제 건물주가 계속 중간에 주문을 한 거죠. 이건 이렇게 지어달라 저렇게 지어달라라고 해서 설계 도면을 계속 수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기응변으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할 때 엄청 힘들었던 게 설계 도면이 없어서
네.
건물의 구조를 알 수가 없었던 게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5층을 증축을 하는데 원래는 좀 가볍게 다 새로 증축하는 거니까
네.
가벼운 유리와 철골로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콘크리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고급 식당가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온돌을 막 깔고 이렇게
아 그 온돌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네. 네, 들었어요.
엄청 5층이 무거워지게 된 거고 또 이제 냉각탑을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처음 설계에는 계산이 안 됐대요. 계산이 안 된 거 설치를 하고 또 이거를 중간에 옮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냉각탑을 분해를 해서 이렇게 잘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건물 외벽을 질질 끌고 가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시작으로 균열이 붕괴가, 됐다고 했더라고요.
냉각탑이 좀 무거운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럼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매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둥, 뭐 내벽 이런 걸 잘라내기도 하고
아휴.
그래서 엄청 정말 아슬아슬한 건물이었던 거죠.
어떤 부실의 총체 같네요.
거의 서커스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위에다가 수직 증축을 하게 해주겠다.
그렇죠.
이거는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허가가 안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파트가 만약에 생겨난다면 괜찮을까요?
정말 아니 많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허가를 안 냈던 게 오히려 건설업계에 있어서 이걸 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의 아파트가 약속된 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니까 삼풍백화점처럼 심각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건데 이제 그런데다가 수직으로 더 올리게 되면
노후화된 건물에 증축을 하는 거죠.
증축을 하면은 훨씬 위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다시 수직 증축이 이미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좀 할 수 없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삼풍백화점 사고가 이렇게 딱 나면서 그 붕괴 직전 혹은 뭐 직전이라고 봐야겠죠. 직전에 어떤 대피할 기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아까 하이님 법칙도 얘기했지만 뭔가 그 징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또 임원들은 튀었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5층에서부터 맨 위층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서 식당 관계자들이랑 시설 관리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좀 문제가 있다. 계속 금이 심하게 가고 물이 새고 좀 뒤틀린다 공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5층은 항의가 세니까 당일에 5층 사람들은 대피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는 그리고 계속 위험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당일에는 너무 심각해서 이 경영진들도 계속 백화점에 모여서 그 현장을 계속 체크하고 진짜 안 무너지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왜 대피를 안 시켰을까 하면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오늘 이 건물이 약간 금이 가서 위험하니 피신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이미지가
보수공사가 돼도 그 다음에 그 백화점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엄청 고려한 거죠. 그래서 영업을 다 마친 후에 하겠다.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게 A동, B동이 있었는데 A동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예, 예. 경영진이 이제 B동에 남아있다가 붕괴 직전에 네. 피신을 했어요 자기들만 예, 예. 그리고 피난 방송을 정말 너무 직전에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할 수가 없었죠.
그 5층 분들이 좀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네. 뭐 얘기 들으니까 실은 이제 가만히 있었던 분들은 좀 피해를 당한 거고
그렇죠.
예, 그게 또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네요. 세월호도 이제 원래 선장이 이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증축 문제였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위험하다, 보건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계속 이제 경고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 안 받아들여 주니까 이제 휴가를 가셨던 거거든요. 대리 선장이 좀 있었고 그래서 더 또 위험해지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화물 기사분들은 예, 예. 그 배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예, 예. 평소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예,
예. 가만히 있지 예, 않은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분들이 살아나셨던 것 같은데 예. 되게 씁쓸하네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울어진 빌라 거기에 대해서 예, 제가 예.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그 건설 현장이라는 게 철근이고 뭐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다. 그러니까 그 빼내
네. 네.
그 빼내는 만큼이 이득이기 네. 때문에 빼내는 만큼이 얼마나 먹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네. 빼낸다. 네. 이런 네. 말이 있던데 이런 공사 기간 단축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지만 산재가 산재공화국이라고 네. 하지만 예. 건설 노동자들이 가장 산재율이 너무 높아요. 예. 떨어지지 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빨리빨리 공사에서 비롯되는 네. 건데 왜냐하면 빨리 공사를 하려면은 안전구를 착용하거나 안전수칙을 다 지켜서는 이게 어렵기 네. 때문에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엄청 그런 걸 무시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네. 그 건설 현장 가면 항상 그 안전 제일 그리고 네. 이제 그 안전모를 꼭 착용하세요. 이런 문구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에
실질적으로는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건설 노동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네. 안전하게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빨리 시킨 일을 마무리하느냐이기 네. 때문에 본인들도 엄청 그렇게 경쟁에 내몰리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보면 공사 기간 단축,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기 단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년 어느 정도 좀 몇 분이나
아,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600여 명 정도 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요?
해마다.
네, 해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건물은 좀 거칠게 말하면 사람을 갈아넣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기업 살인법이라는 그 네. 단어, 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이 선교사가 됐다고 제가 어디서
아, 그래요? 네.
아, 그 이준 회장 아들이
아, 예.
네, 선교사가 돼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한상이라고 해가지고 사장이었을 예. 거예요.
아 그분이 예.
근데 이준 회장 밑에 아들이 이제 사장을 하고 있었네요. 네. 예.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종교에 귀의를 그렇죠. 하셨군요. 아, 참, 예.
군인이 되어서 옥사를 예,
한 다음에
나와서는 예. 선교사가 됐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의 아버지 이준 회장이 야, 이 백화점이 무너진 거는 야, 사람도 죽었다. 근데 큰 재산을 잃은 것이다. 이런 몰지각한 말이 했다고 정말 했나요?
그 이 재산에 예.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부분 같아요.
이 말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에 했대요.
네.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랬는데
네.
저도 당시는 잘 기억이 네. 안 나지만 찾아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뭐 도구
그쵸.
같은 거.
말 그대로 인적 네. 자원으로 그렇죠.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문제는 약간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네. 대기업가로 키우는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대기업가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것
네.
맞아요.
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그 뭐 책임자나 기업에 대한 어떤 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상품백화점의 경우 좀 그 어떻게 좀 그
확실하게 벌이
그 우선은 아까 말씀한 이준 회장이랑 이한상 사장 이런 사람들은 한 7년 정도, 7년 6개월, 7년 정도 그 징역형을 받았어요.
예, 예.
이때도 500명이 넘게 사망한 거에 비해서는 이 형이 좀 약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렇죠. 이준석 선장도 36년을 받았는데
아, 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살인죄를
네.
적용할 수 있냐 아니냐
그냥 과실치사냐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과실치사로
네.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뇌물 공여죄나 횡령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이제 원래 과실치사는 최고형이 5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중처벌이 약간 돼가지고 근데 또 횡령은 무죄 판결이 나고 뭐 이런
아,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구형은 20년으로 했는데 결국은
아.
10년형을 받아서 이제 그 정도로 복역을 하고
네.
나온 거고 이준 회장은 좀 나이가 많아서 복역을 다 한 다음에는 나와서 금방 이제 사망을 하신 거고
네.
아까 이한상 사장은 뭐 아직 젊은 사람인데 선교사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풍백화점의 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래도 그 그룹이 해체된 거의
네.
유일한 사례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제도가 있어서 해체된 게 아니라
예.
워낙에 여론이 그 안 좋았고 게다가 500몇 명, 게다가 부상자 900명 정도
아, 그럼요.
사람들을
예.
다 그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 서울시랑 협약을 맺어서 그 재산을 다 경매에 붙이게끔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너는 구속이 되고 그 재산 그룹은 다 외곽이 되어서 그룹 자체는 이제 청산이 됐습니다.
그 라나플라자 그 붕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이 당시 이제 상품백화점 사고가 전 세계 참사 1위였잖아요.
네,
그만큼
맞아요.
많은 이제 희생자를
워낙 몇 초 만에 또 무너지기도
네,
했고
예.
예. 근데 라나플라자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네.
거죠. 근데 도대체 세계 1위의 붕괴 사고 이 산풍보다 더 심한 거면 도대체 어떤 사고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이런 사고는 경신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네. 인류 문명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방글라데시의 여기가 이거는 8층 건물이었는데
네.
1, 2층에는 은행과 상점이 있었고
네.
3층부터는 의류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의류업이 방글라데시의 의류업이 한 2004년경부터 여기가 되게 가난한 나라라서 원래
네.
여기에 관세 혜택을 주잖아요. 관세를
예.
안 매겨서 수입품을
네.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의류업이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한 거죠.
네.
공장을 막 급하게 많이 세우는데 여기도 부실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시멘트도 모래를 많이 섞고
네.
저도 제대로 안 쓰고 했는데 이제 여기도 징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붕괴하기 전날에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발생을 해서 경찰이
예.
와서 다 피신해라.
아.
노동자들도 일찍 오전만 근무하고 퇴근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에 다 출근을 시킨 거예요. 공장들이
예.
납기일을
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1, 2층에
예.
있는 은행 직원들은 안 나왔는데
아.
노동자들만 출근을 한 거죠. 그리고 재봉틀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돌리면
에이,
진동이 엄청나고 여기가 또 정전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전이 일어나면 옥상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재봉틀을 돌렸대요.
네.
이제 발전기도 진동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돌린 직후에 건물이 붕괴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무너져라 무너져라 흔들었
네, 그렇게
셈이네요.
그곳에 있던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의류업이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계천에
그렇죠.
마치꼬바 뭐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선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 노동자들이 거의 희생됐다고.
네, 그렇죠. 거의 의류.
몇 분 정도 그 희생을 당하셨나요?
그 지금 1,100명 정도 희생자로
예,
기록이
예.
되었고, 그 시신은 수습했는데 아직
네.
DNA
예.
분석이 안 돼서
아.
가족만 찾지 못한 시신도 200, 300여 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네요.
그쵸. 아직까지도 잔해가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뉴스를 보니까.
진짜 슬픈 게참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일찍 일어나는 이제 우리 같은 벌레는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네요. 근데 역시 방글라데시는 우리한테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문제는 모래 섞고 뭐 철근 줄이고 뭐 이런 것인데 거기에 부실 공사는 좀 우리나라를 경신하는 수준이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라나플라자가 워낙 큰 붕괴 사고기 때문에 잘 알려진 건데, 그
네.
전에도 몇 차례 붕괴 사고가 있어서 뭐
네.
80명 뭐
아, 그
이렇게씩,
방글라데시 그 우리 혼자 있는 곳에요. 예.
사망자가 이미 많이 발생을 했었고, 게다가 여기는 지반이 약한 지역에도 많이 붕괴
아,
지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나플라자도 원래 4층 건물을 8층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 사고가 날 당시에도 9층을 더 증축하고 있었고, 게다가 워낙 전경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규칙이 잘안 지켜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지만 삼풍백화점 이후에 아
네.
삼풍백화점 아니라 성수대교 이후에
예.
우리나라 이제 주요한 건물들 안전조사를 해보니까 그 검사를 통과한 데가 두 곳밖에 없었다고 예.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본 내용인데요.
만연된 부실이고 또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이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부실 공사가 세계화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예.
자기네가 사는 집은 되게 튼튼하게 지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방글라데시에는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올해 1월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야, 군대가 진압 과정에서 총을 쏴서 노동자들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한국 수출 가공공단
네,
이래 가지고
맞아요.
좀 시끄러웠는데 이런 방글라데시 입주한 한국 기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기업 이름이 이제 영원 무역이라고
예,
하는데,
유명한
유명한
회사죠.
그 노스페이스를
네, 아,
제품을
노페,
OEM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엄청 방글라데시에서 거의 떵떵거리는 수준인가 봐요. 공항에 영원무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구가 따로 있고, 이런 수준인데요. 게다가 이제,
VVIP네, 네.
그쵸. 수출 가공지대도 여러 개가 있지만, 한국 수출 가공지대라고 해서 따로 한 데는 영원무역밖에 없고, 근데 여기가 이제 진출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워낙 낮아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그이 시위가 실은 계속 뭐 라나플라자 붕괴 전에도 2000년대 뭐 중반 후반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최저임금을 그래서 좀 빠르게 오르긴 하죠. 그 최저생계비에는 미달하지만 좀 올랐는데, 영업무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최저임금 오른 만큼을 주기 싫어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맞추지만 식대를 깎거나, 원래 그 전에 주던 식대를 깎거나
네.
다른 수당을 깎는
다른
방식으로,
데서 후려쳐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득은
법
보전을
그렇죠
했군요.
법 조항은 지키지만 실제로 그만큼 오른 효과는 못 나게끔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0년에도 이 영업무역 노동자들이 너무 분하잖아요. 이만큼
그쵸.
올려라 기대를 했는데 나온 걸 보니까 원래
네.
주던 수당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이제 총애 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올해 초에도 그 영업무역 노동자 중에 한 명이 시위를 하던 중에 군대가 발포를 해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되게 가까운 문제고, 실은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문제인 것
거기서
같아요.
이제 생산된 또그 모자나 또는 그 의류들을 또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노스페이스 많이들 갖고 싶어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그
근데
사고
피 묻은
후에
옷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라나플라자 이 붕괴 사고 후에 그뭐 앞서 이제 삼풍백화점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그 비극에 갚아는 만큼 실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안전 문제를 또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라나플라자 그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지역에 이제 그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에
네.
그 기업들이 좀 진출해 있는 건데 그 후에 어떤 대책들이 좀 어떻게 그 거기서 이제 어떤 이익을 얻는 네. 회사들에서 뭔가 좀 대응 같은 게 좀 있었나요?
그 방글라데시가 세계 2위의 의류 수출국인데 네.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자라나 H&M이나 아, 이런 네. 최근에 그
패스트 패션
그렇죠 네. SDA 브랜드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거기에 엄청 많이 거기에서 옷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특히 그 H&M이 스웨덴 기업인데 네. 스웨덴 본국에서 이제 운동이 일어난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너는 돈을 다 벌고 저 직접 이 의류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사망해 줄 수 있냐 이런 거를 네. 그 스웨덴의 단체들, 아. 소비자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그러니까 했어요.
기업이 나선 것보다 소비자들과 시민들
거기가 이제 나서. 압박을 엄청 네. 하고 그 유럽에는 클린 클로즈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6개국의 단체가 모여있는 캠페인이래요. 이런 운동이 의류에 대한 공정무역 운동이랄까 네. 그 다음에 그 의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향상시키는 운동 이런 게 좀 전통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운동이 좀 힘을 발휘해서 초국적 기업을 좀 나서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글라데시 화재 건물 안전 협정이라고 예. 그냥 어코드라고 줄여 부르는 협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 기업들이 예.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청이 예를 들어 최종 원청이죠. 초국적 기업은 최종 원청이 이 공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겠다. 네.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그 공장과 계약하지 않겠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실행되면 실제 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안전에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데 안전 점검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높이려면은 원청이 좀 돈을 많이 단가를 낮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또 책임을 덜 지고 있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한 걸음 정도 그렇죠. 조금 예. 나간 정도고 한국 기업은 좀 어때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운동이 일어나서 유럽 기업들이 그래 알겠다 이 협정에 서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 기업이 반대를 했어요.
네.
미국 왜냐하면, 일본.
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네.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워낙 여론이 이러니까 여기에 협정하진 않고 자기들끼리 따로 뭘 만들었어요. 노동 안전 동맹이라는 네. 걸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이 제일 나쁜 게 이 네. 양쪽의 어느 쪽에도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아예 안
참여 자체를 아예 안 네. 하고 참네.
정말 부끄럽죠.
네, 저는 안에 세일 때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H&M 티를 입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빠르르 굳어지면서 좀 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네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국내와 해외 대형 참사들이 크게 볼 때 이제 뭐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물 사고하고 네. 해양 사고하고 또 이제 열차 사고 네. 뭐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가장 좀 역사가 오래된 사고 중에 하나로 트라이앵글 셔트 웨이스트 화재 사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듣고 일부를 좀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어떤 사고예요?
트라이앵글 셔츠 웨스트 화재는 이것도 이제 의류 공장에서 네. 일어난 화재 사고인데요. 네. 1911년 그러니까 한 100년쯤 전에 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의류 공장에서 불이 원래 의류 공장은 워낙 사람이 밀집해 있고 잘라낸 천 조각들이
그쵸, 많이 타기 쉬운 게 많네요.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데 8층에서 10층까지 건물에 의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8층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사실이 9층 노동자들한테는 늦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피신할 시간을 잃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이때도 공장주들이 예. 비상구 문을 잠궈놨대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쉰다. 혹은
땡땡이 질 것이다. 들고 날릴 것이다.
들고 날릴 것이다. 이제 이랬기 때문에 잠궈져 있는데 이 공장주는 자기 화재 소식을 듣고 이 열쇠를 열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피신을 못하고 네. 또 소방차가 왔는데 이 소방차의 물이
거기까지 안 닿는
6층까지밖에 네. 안 오고 사다리도 안 닿아서 불을 끌 수도 없고 피신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서 9층에서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타 죽는 게 무서운 사람들은 뛰어내렸는데 9층에서 뛰어내리니까 출혈사를 예.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장이 좀 끔찍했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말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뉴욕계에 이제 시민들이 엄청 우리가 세월호를 직접 보면서 받았던 충격처럼 뉴욕의 시민들도 어떻게 소방차가 왔는데 아무도 못 구하나 게다가 그때 희생된 노동자들이 어린 이민 온 여성 노동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이 뉴욕 시민들도 많이 분노를 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전 뭐 집회도 되게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공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공장 안전을 뉴욕 전역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의원들만 한 게 아니고 사회운동가나 노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의원들이 알아서 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막 한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했고 이제 그때도 약간 우호적인 의원들이 있었고 좀 우연인 게 책에는 써 있진 않지만 의회에서 그 며칠 전에 화재가 났었대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화재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어서 이런 우연도 좀 겹쳤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의 분노와 의회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사후 작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공장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권도 더 향상시키는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셔틀 웨이스트 화재가 1911년에 발생했고 15분 만에 146명이 사망하는 그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많은 희생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그 어제 발생했던 그 담양군 대덕면에서 발생한 맞아요. 그 펜션 화재 같은 경우도 되게 시간은 좀 짧잖아요. 정말 화재 사건이 좀 무서운 사건 같고 이 트라이앵글 셔틀 웨이스트 이 사건은 그 9.11 테러 전까지는 가장 많은 좀 사망
미국의 최악의 화재 사건이라고 하죠.
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 사건이 어쨌거나 미국 사회에 그 이후의 어떤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좀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미국 사회에? 그 후로 뭐 안전한 미국이 됐나요?
완전히 안전한 미국이 된 건 아니겠지만 워낙 또 그 이게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조사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그 노동법을 엄청나게 수치가 워낙 자료마다 달라가지고 뭐 30개의 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0개의 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뭐 공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소화기를 놓는다, 뭐 샤워 시설을 놓는다 이런 시설 안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하는 것까지 쭉 나아가서 노동법을 좀 현대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면적인 거긴 하지만 그 뉴딜이 그 미국의 노동 운동에는 가장 이제 전성기였는데 그 전성기가 이 사건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미국의 이제 노동운동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도 어쨌든 가장 큰 자본주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그 기업의 이윤을 계속 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사회가 된 건 아니겠지만 좀 새로운 원칙들을 몇 개는 그래도 만들어냈다. 이런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이 불과 이제 몇 년 전이 트라이앵글 셔틀 웨이스트 화재 사건 뭐 100주년이었고 그런 이제 행사도 좀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 이제 그 가슴 아픈 어떤 상처를 좀 남긴 사건인 것 같고 2008년에는 이제 200여 개 미국의 단체들이 모여서 조직을 단체를 만들었는데 트라이앵글 화재를 기억하라 라는 이름의 네.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부럽네요. 그래서, 역시 선진국이에요.
100년이 지났지만 이걸 기억하려는
우리가 뭐 욕을 해도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짜 뭐 회리호를 기억하라 이런 게 있었으면 세월호가 없었을 텐데.
맞아요. 네. 저도 꼭 그래서 세월호가 좀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좀 아 정말 무거운 말이고 실현시키기 어려운 말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된 데도 있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트라이앵글 사례를 보면서 있었고 좀 사회가 어느 정도의 변화했다는 메시지가 남으면 그 사건 이후에 100년 동안 기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예, 그 삼풍백화점 그 일형탑 일형피를 이제 그 결국 이제 기억을 자꾸 이제 지우고 싶어하는
그렇죠.
또 지우려는 어떤과 그걸 기억하기 위한 어떤 기억의 투쟁, 기억의 싸움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불꽃의 은밀한 라디오 그 제 1부 방송 박상은 작가님 모시고 좀 쭉 얘기를 나눴고 2부에서는 일본의 열차 탈선 사고나 그리고 해양 안전 사고 세월호와 관련된 해양 사고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우리 기업 살인법 그것도 해야죠. 네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불꽃도 은밀한